도로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7항 8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3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7항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여러 민족 사이의 구별을 피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의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없이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파랑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신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인간의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지정이가 다 부패한 존재요. 그리하여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이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상대적 선을 행해서 어떻게 저런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선을 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의 빛에서 비롯된 그 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방도로 주신 율법조차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과 영적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우리에게는 무기력해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 절망 안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다 깨닫고 복음을 믿고 환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오늘 이제 7항과 8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항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바대로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보편적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진실하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7항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때 특별히 도르트 신조는 편의상 제목을 달아놓긴 했지만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고 본래는 제목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장절 구분이 본래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달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제목 자체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목이 없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정도로 그냥 쭉 읽으면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살필 때 앞에 있는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항의 내용을 이해할 때 6항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6항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모두 옛 언약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사실은 기뻐하셨다. 그런데 7항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드러내셨는데 바로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했죠. 복음이 제일 먼저 주어졌던 혈통, 제일 먼저 주어졌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제일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약간 옆에 있었던 이웃 나라들이 복음을 전해받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옛 언약 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민족과 혈통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요. 터키 북서부 지역인 드로아 지방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때 아시아로 들어갔다면 아마 복음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1000년 이전에 뭐 빠르면 한 천한 6,70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동쪽으로 전해지지 않고 서쪽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람에 최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바에야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지 왜 일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르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전해진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사람 자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총을 입은 것이 그분의 특별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라기보다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진 종 성품을 갖게 된 이 때문이라고 점점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가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수적인 우월함 때문도 아니고 민족적 탁월성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교리 사망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교리로 한번 가볼까요? 첫째 교리 사망 보시면 5페이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 설교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 그리고 뜻하시는 때, 그러니까 한국에는 하나님이 이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제가 앞서 설교할 때 모두에 설명했죠.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인류가 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본성의 빛을 사용해서 다소간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야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이 이제 이러하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내가 뭘 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교회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교적 교회 개척을 할 때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는 좀 쉽게 개척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도무지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물질의 공급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좀 경건하게 내가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물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리하면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나와 있어서 그런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선을 행하게 하시는 근본적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좀 더 깊게 깨닫고 더 세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든히도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결과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돌리면서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충족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7항 마지막을 보시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나는 받았는데 내 어머니는 못 받았어요. 나는 그토록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랬는데 결국 남편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호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테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인간 이성으로 이처럼 역설적으로 보이는 두 요소를 상호 조화시키는 일은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은 다만 믿음의 방식으로만 받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토 신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 인물들은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이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자신의 경건과 의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당연시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래놓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성문은 공적인 장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거기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래놓고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혹시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꾸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왜 혹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신앙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주신 방식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과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들이대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나님께 목을 졸라대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뜨겁게 보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기보다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 똑같이 아담 안에 타락한 백성들인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게 없죠. 그런데 왜 과연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이거 좀 불의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토 신학자들은 죄인의 구원은 죄인의 뜻과 의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좀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이달의 책 제목이 뭡니까? 남자의 소명인데요. 제가 만약에 남자의 소명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그냥 다 나눠주고 어떤 사람이 공짜로 안 나눠줬어요. 그러면 공짜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일까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왜 저 사람은 주는데 왜 저는 안 줍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을 그것을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여기는 이 잘못된 심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줄 수 없겠죠. 그죠? 네. 제가 공짜로 나눠준 적이 있죠. 어쨌든 하물며 이런 책 하나 그냥 공짜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렇게 불평하는데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불평과 이 원망의 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이해한 도르토 신학자들이 지금 이 진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도르토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준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을 하고 호기심으로 그 이유를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에 의문이 막 생기죠. 이것을 공의로운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도와 함께 찬송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찬송까지 하느냐 말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도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공평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일 간단하게 정의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몫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지요?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행했죠. 이것이 인간이 행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셔야 되죠? 그처럼 거스린 인간의 죄에 합당한 몫을 하나님이 돌려줘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그 범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형벌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범죄 무게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히 가증스러운 죄는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죄가 무한히 가증스럽다. 그러면 형벌도 무한한 형벌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떤 신학자는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해야만 되는 그런 무한한 의무감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 존재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심, 반만만 가지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여부는 무엇에 결정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그릇은 어디에 보관하지요? 따로 만들어 놓은, 따로 구입한 좋은 찬장에 보관하지 그냥 싱크대에 쑥 밀어넣지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하나님처럼 영광과 존귀를 함유해 가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탁월한 분이신 분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몫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정의롭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부 사람은 구원하고 일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는 무한한 형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른다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받는 방식이 때문에 그것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엄연한 준엄한 심판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믿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물질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들도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평생 동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잠깐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기도에도 적용이 되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거절해 온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왜 내 기도 들어오지 않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저히 자기 이익을 고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냐 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죄는 이런 곳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8항의 내용은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술은 둘째 결의 5항의 내용과 비슷해요. 또 한번 볼까요? 둘째 결의 5항 17쪽을 보시면 복음의 보편적 선포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그래 놓고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셋째 넷째 결의 8항의 내용과 상당히 좀 비슷하지요? 근데 문맥이 달라요. 둘째 결의 5항은 제한속죄가 배경입니다. 제한속죄가 뭐지요? 그래서 그래서 보편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랑은 셋째 뇌리, 넷째 교리 파랑은 무엇이 배경이지요? 인간의 전적 부패, 무능력이 배경입니다. 인간이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진실하게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고 본성의 빛을 가지고도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 진실하게 우리를 다 부르시는가 과연?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과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을 때 과연 보편적 인류를 두고서 다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앞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를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이고 첫째,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신자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을 염두에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보편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후자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창세전에 버리신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계적 방식으로 너는 평생 어떻게 해도 너는 버린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실 때 진실하지 않게 그저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이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아래 품음처럼 내가 너희를 품음이 얼마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민망이기는 마음 없이 그냥 그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과 사랑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7항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항을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9항을 보시면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게 복음의 초청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을 사람까지 염두에 두시고 과연 진실하게 복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무엇입니까? 흔히 복음을 가리켜 하느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할 때 준다라는 이 말은 죄 많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준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모든 수단과 방편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또 준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값이 주어진다라는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이든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복음이 다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되돌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게 그거 과연 합리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지난번에 헤르만 훅세마라고 하는 사람, 극단적 칼빈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 신학자.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였던 헤르만 훅세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죄인들은 그냥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나 구원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헤르만 훅세마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가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작정하지 않으신 어떤 일에 자신의 소원을 피력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진실하게 복음으로 초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버림바 되기로 유기되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무위로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무엇인가? 먼저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범죄한 인생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능력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믿어야만 되는 위치에 있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요. 아니 손이 말라 있는데 손을 내밀라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믿을 것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라는 사실에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만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의로 제공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선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참 기꺼운 마음으로 너희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진실하게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려고 작정하시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이나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게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개혁교회 안에 제법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이퍼 칼빈이즘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개혁교회는 어떻게 하면 개혁교회가 되지요? 시편 찬송 부르고 강해 설교하고 신앙고백서 강의하면 개혁교회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교회는 하이퍼 칼빈이스트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말아요. 성경이 원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게 개혁교회지. 시편 찬송 좀 몇 개 부르고 신앙고백서 좀 안다고 해서 그걸 개혁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바로 우리가 하이퍼 칼빈이스트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진실한 부르심을 우리도 외쳐야 그게 정말 개혁교회지요.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느라고 다른 진리를 손상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두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방식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이성의 한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모순된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버리실 사람이 분명한데 진실하게 다 복음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신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춰진 의지, 드러나는 의지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비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실하게 복음의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리고 도르토리 신학자들이 정말 원했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선택, 작정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도합시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시는 숫자만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토마스 차머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제한도 두지 말아야 된다. 수많은 철들로 가득한 그릇이 이 세상이라면 복음은 그 가운데 던져진 자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수많은 철들로 가득한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자석을 딱 던지면 철이면 다 붙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석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이 원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 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 받지 못한 사람은 진실하게 복음에 손을 들고 환영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까운 게 뭐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선택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는데 선택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선택을 굳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 자체를 굳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택하심을 알았어요?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 민다라는 말만 있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한다라는 말만 있지 않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요 부르심에 반응한 것은 우리의 일이니 열심히 복음으로 초청하고 또 복음의 초청에 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작성해 놓은 도로트 신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과 다른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귀한 내용들을 저희가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곡해하고 오해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수단들을 가진 자로서 머리만 커지고 이 귀한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의 지식만을 잘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아는 자답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붙들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실하게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갖지 못하여서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교정시켜 주셔서 이러한 바른 이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남겨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